오픈 도어스 선교회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선교회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곳에 생명 걸고 들어가서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교회입니다. 이 오픈 도어스를 설립하게 된 선교사님 성함이 브라더 앤드류라는 분이에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분이 50년의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자신의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젊음, 아니 평생을 선교지에 던진 이후에 자신은 너무도 부족한데, 자신은 능력도 없는 특별한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그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묻는 사람들, 질문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목사님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선교지에 들어가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중요한 분들을 만나서 복음으로 그렇게 크게 영향력 있게 그 삶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어떻게 여태까지 그 열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붙들려 사용받고 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분명하게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결코 뛰어난 사람도 특별히 재주가 많은 사람도 아니다. 나는 그 흔한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고 대학에 간 적도 없다. 초등학교 이후 내가 받은 교육은 선교사 훈련학교 2년 과정이 전부이다. 나는 말수 적은 네덜란드 사람이고 대장장이의 아들이고 한 유대인 목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자 노력하고 순종하고자 애쓰는 평범한 남자일 뿐이다. 지난 50년간의 사역을 뒤돌아보면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내가 드린 조그만한 헌신까지도 당신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 하나님의 발자취를 볼 뿐이다. 결국 하나님 이야기하고 싶은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브라더 앤드류스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신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붙들림 받은 자이고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앤드류 선교사님의 책에서 두 가지를 건졌습니다. 그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논리는 간단합니다. 변화를 경험한 자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게 맡겨진 그 의무와 그 책임이 아무리 하찮을지라도 아무리 작을지라도 내가 내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왜? 내가 서 있는 그곳, 내게 맡겨진 그 일 아무리 작고 하찮아도 그곳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겠는가? 그게 선교사님의 말이에요. 두 번째, 이럴 때에 내가 서 있는 그곳,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그 작은 일, 하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곳에 내 삶을 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눈을 들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시선을 들어서 더 넓은 것을 보게 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 내가 서 있는 이곳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더 넓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비전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사무엘상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9장과 오늘 10장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울의 인생 가운데 앤드류 선교사님이 말한 이 두 가지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과정이 암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울이 사환 한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몇 곳을 찾아다녔어요? 한두 곳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 네 곳이나 새로운 곳을 찾아가며 암나귀들을 찾는 열심을 보입니다. 시간이 며칠 지나가다 보니까 사울의 마음에 어떤 염려가 생겼어요? 이제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가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우리, 나와 종, 우리를 염려하게 생겼으니까 돌아가려고 할 때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한번 만나보자라는 거. 내 생각이 아니라 사환의 말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는 이 모든 과정,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앤드류 선교사님이 말했던 그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지더라니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라는 거. 그래서 내게 맡겨진 그 책임과 의무가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내 삶을 드리고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사울이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의도가 뭡니까? 사울의 인텐션이 뭐였어요? 내가 왕으로 기름부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 시작한 첫걸음이 아니에요. 사울이 이 걸음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암나귀 몇 마리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그걸 찾아오라고 했던 아버지의 말씀, 그것 순종하면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내게 맡겨진 그것 하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귀 찾는 것 종이 할 일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그 책임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거죠. 아버지가 지켜보지 않는다라고 대충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럴 때에 무슨 일이 시작되냐라는 거예요. 결국 가정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까지 맡겨주시더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게 주어진 책임, 내 의무를 다 할 때 하나님이 내 눈을 들어서 이제 더 넓은 세상, 더 큰 꿈과 비전을 보여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내 가정사가 아니에요. 우리 집의 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시선을 들게 하는데, 눈을 들게 하는데 어디까지 보게 하세요?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암나귀 잃어버리고 아버지 말씀 순종해서 발을 떼고 최선을 다하는,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게 맡겨진 그 의무와 책임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혹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변기를 닦을 수도 있어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찾아갔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아버지가 내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내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해 답답함이 생겼을 때에 찾아갔다라는 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냐라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언제 절절해집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해집니까? 내 삶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부딪히면 믿음의 사람은 엎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의 집에 암나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부탁해서 암나귀 찾으러 갔다가 첫날부터 암나귀를 찾아버렸다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 찾아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사울의 집안을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했는데요? 유력한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부자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성한데 뭐가 그렇게 간절해서 사무엘 선지자 찾아갈 일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면 그 아픔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픔을 주셔서 나를 부르신다라면,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구나. 빨리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와 세상이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내게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힘이 없는데 누가 나를 찾아줍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고 계시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냉정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나 인간 됨됨이를 보고 나를 찾지 않아요. 우리 한국 옛말에 정승에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정작 정승이 죽어버리면요, 아무도 안 찾아와요. 내게 얻을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교회를 섬길 때 저희 교구에 계신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이 크게 비즈니스를 했는데 갑자기 그 사업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재정적인 압박이 찾아오는데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목이 재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집사님이 평소에 타시던 아주 좋은 차를 계속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이 말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서 그 차라도 정리하면 어떻게든 조금 재정적인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그 차 타고 싶어? 쓸데없는 소문들이 자꾸 돌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 그 소문이 그 집사님 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교회 체질 잘 아시죠? 결국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이거라도 안 끌고 다니면 은행에 돈도 못 빌립니다. 이거라도 안 끌고 가면 나를 만나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 세상은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 힘이 없을 때, 쓰러졌을 때, 그때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사를 한번 볼까요? 아니,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예은자매한테 물었더니 너무 오래된 찬양이라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번 불러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랑이여.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약해졌을 때, 소망 잃었을 때, 우리가 시험당했을 때, 실망했을 때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게 끝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부를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거짓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면, 신실하게 믿으면 너희 인생에서 모든 염려와 걱정 내가 다 거둬가 주겠다, 그런 약속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속으로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특별한 공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간절해지면 주님 찾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저도 제 삶을 한번 뒤돌아봤죠. 내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찾았을까? 6년 전에 제가 아틀란타에서 개척할 때 정말 새로운 땅이었거든요. 아틀란타는 제가 살아본 적도 없고 아는 분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우리 교회를 향해서 와서 예배드려달라고 교회 문을 오픈해주는 교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해지더라고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아진 게 뭐냐면, 제가 그때보다 요즘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 목소리 들으셨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이 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 제가 저희 가족과 함께 이제 독일 온 지 이제 1년이 막 지났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일 출석 성도님들만 두 배 넘어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1, 2월이 되면 새롭게 출생하는 신생아들까지 어린 아이들만 27명이나 돼요. 27명이나 돼요.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올해 우리 여름 성경학교도 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도 했습니다. 부흥회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도 은혜스럽지만 미리 와서 한번 보십시오. 12시 반부터 얼마나 간절하게 여기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는 어떻습니까? 영성이면 영성, 실력이면 실력, 유럽 최고입니다. 예배 때마다 가슴 뛰는 찬양 하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22년엔 창립 기념 예배 드렸습니다.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쁠 때도 있지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 왜 없었겠습니까? 어려울 때 왜 없었겠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왜 없었겠어요? 많이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믿음 붙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한 인간의 의리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22년 지켰어요. 우리가 모이고 싶으면 언제든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예배당도 있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 다 갖춰주신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동시에 제게 염려가 또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런 여건과 조건 다 만들어주셨는데, 부흥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데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지 못하고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이 파도가 그냥 깨어져 버리면 어떡하?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허락해 줘야 되는데 새로운 건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이런 염려들이 있으니까 제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알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면 제 머리 뒤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원형 탈모증 걸렸어요. 머리 빵꾸 났습니다. 미국 처음 유학 가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원형 탈모증 걸려보고 처음 걸려보는 거.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다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보다 우리 하나님 더 좋은 것 예비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게 분명하거든요. 오늘 말씀 준비해 보니까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오늘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으러 가면서 사울 선지자로부터 무슨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어디 가면 너희 잃어버린 당나귀 찾을 거야. 이 정도 기대하고 가지 않겠어요? 그게 현실적이잖아요. 그런데 찾아갔더니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9장 20절을 보면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마라. 찾았느니라.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버지 찾아갔더니 간절한 마음 품고 주님의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내가 듣고 싶은 것 당연히 듣고요. 또 하나를 더 들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된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이미 더 좋은 것 예비하고 사울을 기다리고 계셨듯이 우리 인생도 우리 하나님 똑같이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절함이 있어도 돼요.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은 내가 결정하고 기도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더 좋은 것 준비하셨을 거니까. 더 복된 길 열어놓으셨을 거니까. 자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까지 답을 주시더라니까.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오늘 6절에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다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익숙한 데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냥 내 성격, 내가 타고난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관계하는 그 모든 방법들이 다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봅니다.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무엇이 우선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뭡니까?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 기름 부으심.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기름 부으심.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9장 2절에서 사울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아들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나 더 하더라. 사울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준수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준수하다라는 것은 밖으로 보여지는 appearance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 보여지는 키가 얼마나 크다 그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준수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실력이면 실력, 인품이면 인품, 신앙이면 신앙,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준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될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위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다 갖추어도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후손들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준수하게 키우십시오. 공부도 시키고 인품도 양성시키시고 그러나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 그 위에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소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붙들려 사용받았으면 좋겠어요. 변하여 새사람 되고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 아까도 보았지만 그 브라더 앤드류 선교사님처럼 내 인생 뒤돌아보니 주님의 발자취밖에 보이지 않네. 그게 여러분의 신앙 간증 되시기를.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장례 예배 치러드리기 전에 제가 마지막 듣고 싶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간증이 이거예요. 내가 뭘 하고 내 뒤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게 아니라 내가 뭘 했고가 아니라 주님의 발자취만 보입니다. 이거 날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연습하십시오.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